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시간 뉴스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국, 일본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순방에 나선 펜스 부통령은 11일 미 알래스카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종전선언 요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이들 국가와의 연대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미중 관계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고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중국과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며 개방된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펜스 부통령은 13일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나 북한 비핵화와 양국 간 무역 협상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오는 18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일본과 싱가포르, 호주, 파푸아 뉴기니아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4개국을 방문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미국 아세안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파푸아 뉴기니아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백악관은 펜스 부통령의 아시아 순방과 관련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남북한이 9월 평양 공동선언 군사 분야 합의에 따른 휴전선 전방초소 시범 철거에 나섰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시범 철수 대상 초소의 병력과 장비 철수가 완료됨에 따라 12일부터 시설물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우 한국 육군참모총장은 남북 군사비서에 따른 GP 시범 철거는 남북한 군사적 긴장 해소와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한 가시적이며 상징적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4단계 공정으로 진행되는 초소 철거는 1단계로 남측 방어벽을 없애고 2단계로 초소 내부 시설물이 철거됩니다. 올해 일본 해안에 떠내려온 북한 선박이 89척에 이른다고 일본 언론이 12일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해상보안청 자료를 인용해 올 1월부터 12일까지 89척의 북한 선박이 표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생한 표류 건수 59건보다 30건이나 많은 겁니다. 표류된 선박에서 시신이 발견된 사례도 5건이나 됩니다. 모두 12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일본의 북단인 홋카이도에 북한 선박이 표류해오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지난 9월 이후 발생한 표류 사례 40건 중 82%가 이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1일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전화통화를 갖고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쇼기 피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헤더 노트 대변인은 이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모든 살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사우디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카쇼기 피살 사건이 국제법과 규범을 어긴 것이라며 미국은 살해 관련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10일 카쇼기 피살 정황이 담긴 녹음 기록을 미국과 사우디 그리고 다른 국가가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 기고가 했던 사우디의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쇼기는 지난달 2일 터키 주재 사우디 영사관을 방문했다가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이 아시아 1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을 비준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12일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무역협정 비준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베트남은 11개 가입 서명국 가운데 7번째 비준국가가 됐습니다. 이에 앞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가 비준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중국의 난방철이 시작됐습니다. 요즘은 중국에서 난방을 떼기 시작하면 한반도 등 주변국이 바짝 긴장하는데요. 이 난방으로 인한 대기 오염이 이웃 국가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중국 기상청은 이번 주 베이징과 인근 지역이 스모그로 뒤덮일 걸로 내다봤는데요. 특히 14일 베이징의 공기 오염도는 심각한 오염 수준인 5급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공기질은 총 6등급으로 나뉘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오염이 심하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이 베이징에선 지난 7일부터 겨울철 난방이 시범 운영됐고 정식 난방 공급은 15일에 시작된다는데요. 중국 기상당국은 중국의 얼겨울 날씨가 예년보다 따뜻하겠지만 공기 오염은 더 심해질 거로 전망했습니다. 자, 지난 몇 년간 중국 정부는 이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미국과의 무역전쟁 등으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자 스모그 문제에 느슨하게 대처하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은 현재 9도로 구름 낀 하늘 보이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5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밭바다에선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북밭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0도에서 12도, 신의주는 1도에서 12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3도에서 14도, 함흥은 1도에서 13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도에서 1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난방철이 되면서 중국에선 이제 곧 스모그와의 전쟁이 시작될 텐데요. 자, 이런 전쟁 말고 정말 사람들이 피 흘려 싸우는 전쟁을 언급하며 과연 무엇을 위한 싸움이냐고 반문하는 에드윈 스타의 War 들어보시죠.
What is it good for? Absolutely. Let's get sad again. Whoa. fisherman. Whoa. It ain't nothing but a heartbreaker. Whoa. I got one friend, that's the undertaker.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전 세계의 70여 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이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탄압을 피해 탈출한 로힝야족의 본국 송환을 앞두고 난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올해도 광군제 할인 행사를 맞아서 하루 300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리며 신기록을 이어갔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이 거행됐군요.
네, 프랑스 파리 개선문 일대에서 11일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1918년 11월 11일 독일이 항복문서에 서명하면서 4년간의 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지 딱 100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이날 기념식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점인 11월 11일 11시에 맞춰서 거행됐습니다.
네, 이날 기념식에 전 세계 주요 정상들이 그야말로 총출동했다고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등 1차 대전의 승전국이었던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는 물론이고요. 패전국이었던 독일과 터키 정상들까지 모두 파리에 모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늦게 기념식장에 도착해서 서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개선문 무명 용사의 묘에 헌화한 뒤에 세계 지도자들에게 서로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지 말고 평화를 만들어가자고 역설했습니다. 또 애국심은 국가주의와 정확히 반대되며 국가주의는 애국심에 대한 반대라고 강조했고요. 또 낡은 망령들이 혼돈과 죽음의 씨앗을 뿌리려고 되살아나고 있다면서 경각심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에서 어떤 행보를 보였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파리 교회에 있는 미 해병대원들의 묘지를 방문해서 1차 대전에서 숨진 미군 병사들에게 헌화하고 기념 연설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It is our duty to preserve the civilization they defended. And to protect the peace they so nobly gave, their lives to secure.
네, 트럼프 대통령은 100년 전 미군들이 그들의 고귀한 생명을 내어 지켰던 평화와 문명을 보존하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 우산도 쓰지 않고 연설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원래는 전날 방문하려고 했었다고요?
네, 하지만 날씨 때문에 대통령 헬리콥터를 이용할 수가 없어서 방문을 취소했다고 백악관이 성명에서 밝혔는데요. 대신에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과 존 덤포드 미 합참의장 일행이 약 2,300명의 전사자가 묻힌 앤마른 미군 묘지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묘지 방문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서 일부 전직 관리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원했다면 자동차 편으로라도 가서 경의를 표했을 거라는 지적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 간의 회담도 있었습니까?
네. 기념식 전날인 12일 두 정상이 파리 엘리제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특히 유럽의 안보와 유럽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에 도착한 직후 9일 트위터에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군 창설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 아주 모욕적이라면서 유럽은 유럽 차원의 군 창설을 말하기 전에 먼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공정한 분담금부터 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날 회담에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마크롱 대통령도 유럽이 나토 방위비를 더 많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강한 유럽이 필요하다고 앞서 말한 거라면서 유럽은 더 많은 역량과 방위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저녁 마크롱 대통령이 주최한 평화 포럼에 참석하지 않고 귀국길에 올랐는데요. 개방, 관용, 다자주의 등의 행사 주제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미국 정책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거란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두 정상의 회담이 있었습니까?
네, 단독 회담은 없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메르켈 독일 총리,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여러 다른 세계 주요 지도자들이 11일 실무 오찬을 하면서 중거리 핵 전력 조약,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중국과 북한 등 다양한 국제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전했는데요. 러시아 국영 언론들은 두 정상이 기념식장에서 간단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대화가 어땠느냐는 러시아 언론의 질문에 푸틴 대통령이 well, 좋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 후에 직접 또 소감을 밝혔다고요?
네, 12일 새벽 트위터에 잇따라 세 개의 글을 올렸는데요. 세계의 지도자들과의 만남에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프랑스에서 이제 막 도착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나토를 위해서 많은 돈을 내고 있지만 군사와 무역 분야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다면서 미국은 반드시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세계 지도자들에게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미국은 2018년 기준 나토 방위비 분담금이 GDP 대비 3.5%로 나토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많은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번 기념식에서 이 과거의 적국이었던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은 아주 밀착된 행보를 보였다고요.
네, 마크롱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 기념식 전날인 10일 이 파리 북쪽의 작은 도시인 콩페뉴를 찾았습니다. 1차 대전 당시 연합군은 이 콩페뉴 숲에 있는 열차 안에서 독일군의 항복 서명을 받아냈었는데요. 이날 두 정상은 당시 열차를 재현한 모형이 전시되어 있는 이 콩피네우 종전 기념관 정원에 새로 만든 기념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콩피에뉴를 독일 총리가 방문한 건 2차 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얀마 로힝야 난민들의 본국 송환이 곧 시작되는군요.
네, 미얀마 군부의 탄압을 피해서 방글라데시 등 주변국으로 탈출한 로힝야족들의 본국 송환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미얀마 당국은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방글라데시 정부가 이미 수개월 전에 합의한 로힝야족 귀환이 이날부터 시작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로힝야족은 미얀마에 살고 있던 이슬람계 소수민족이죠.
네, 맞습니다. 불교도가 주류인 미얀마에서 로힝야족은 소수민족으로 이 서쪽인 라카인주에 모여 살았는데요. 지난해 8월에 로힝야족 무장 세력이 관공서를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미얀마 정부군이 이를 테러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진압 작전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살인, 폭력, 강간 등 끔찍한 인권 유린이 자행됐고 유엔과 국제사회는 이를 인종청소라고 비판했는데요. 지난해 8월 1일에 발생한 로힝야 난민이 자그마치 70만 명이 넘는 걸로 유엔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정부가 이들의 봉구 송환에 합의를 했다고요?
네. 양국은 과거 미얀마 거주 사실이 확인된 사람들 중에서 약 2,200여 명을 1차 송환 대상으로 선정해서 15일부터 송환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지금 난민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왜일까요?
네, 난민들은 미얀마 군인들의 끔찍한 탄압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면서 미얀마로 돌아가면 군인들이 보복할 것이라면서 극도의 공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난민은 강제로 송환되면 차라리 죽을 거라며 강력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로힝야 난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실제로 강제 송환을 하는 겁니까?
양국 정부는 일단 본국행을 원하지 않은 난민을 강제로 돌려보내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너무 많은 난민이 몰려와서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 방글라데시 정부는 자발적인 송환이 이루어지도록 난민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난민들은 송환의 조건으로 신변 안전, 시민권 보장, 미얀마 정부군의 행위에 대한 배상 등을 요구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국제인권단체들은 로힝야족 난민들이 본국으로 귀환할 환경이나 안전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본격적인 송환 개시 시점을 앞두고 방글라데시 정부와 함께 난민을 대상으로 송환 희망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광군제를 맞아 올해도 신기록을 세웠군요.
네, 11월 11일이 중국의 광군제인데요. 알리바바가 11일 단 하루 동안 300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올해도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지난해 약 250억 달러 매출보다 27%가량 증가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광군제 좀 낯선 이름인데요. 네. 이게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 광군이라는 한자의 의미는 빛나는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네.
예, 막대기 모양을 한 숫자 1이 외로운 독신자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중국의 대학생들 사이에서 11월 11일, 그러니까 이 일자가 4개 겹치는 날을 광군제, 빛나는 독신자의 날 이렇게 부르면서 선물을 주고받던 풍습이 있었는데요.
네.
예, 지난 2009년에 알리바바가 이런 청년 문화를 상업적으로 활용해서 쇼핑으로 외로움을 달래라면서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한 게 바로 이 광군제 행사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번 광군제 때는 그런데 뭐 기록 경신 시간도 단축했다고 하던데요.
네. 알리바바 측은 이 중국 상하이 엑스포 전시장에 커다란 전광판을 만들어 놓고요. 이 거래액 숫자를 실시간으로 보여줬는데요. 11일 0시를 기해서 광군제 거래가 시작되자마자 21초 만에 10억 위안, 그러니까 미화로 약 1억 4,400만 달러를 돌파했고요.
네.
예, 2분 5초 만에는 100억 위안, 그리고 2시간도 채 안 돼서 1,000억 위안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에는 9시간 넘게 걸렸던 이 기록을 무려 7시간이나 단축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올해 광군제 매출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시장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았다고요?
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가 중국의 경기 둔화, 또 JD.com 등 새로운 경쟁 업체들이 등장해서 알리바바가 올해도 신기로 행진을 이어갈지 많은 이목이 집중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건재함을 과시했는데요.
예.
예, 하지만 지난해는 거래 증가율이 거의 40%에 달했는데 올해는 27%에 그쳐서 10%포인트 이상이 둔화했습니다.
네. 자, 중국 매체들은 이번 광군제 매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중국 주요 매체들은 이 광군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면서 이는 중국이 소비 대국으로 큰 진전을 이룬 거라며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특히 광군제가 이 중국만의 소비 축제가 아니라 해외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된다면서 올해도 75개국 19,000개의 해외 상품이 참여하는 세계인의 축제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실제로 이 광군제 때는 중국인들이 인터넷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물량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올해는 어느 나라가 중국인들에게 물건을 가장 많이 팔았을까요?
네. 일본이 1위고요. 미국이 2위, 그리고 한국이 3위로 나타났습니다.
예.
예, 한국은 지난 2016년에도 3위를 차지했는데요. 지난해의 경우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로 5위로 밀려났었는데 다시 반등했습니다.
네.
한편 미국은 추수감사절 다음 날 블랙프라이데이라고 이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하는데요. 미국 소매업 연간 매출의 상당수가 이때 이뤄질 정도로 규모가 큰 행사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플로리다주가 연방 상원의원 선거와 주지사 선거에 대해 재검표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어난 산불로 최소한 31명이 사망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원래 야구 경기에서 나온 말인데 올해 중간 선거에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자,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승자가 확정되지 않은 곳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 일부 선거에 대해 재검표에 들어갔습니다. 켄 데츠너 플로리다주 총무장관이 10일 연방상원의원, 주지사, 그리고 농업, 주농업국장 선거, 이렇게 세 개 선거에 대해서 재검표를 지시한 건데요. 일단 수작업이 아니라 기계로 재검표를 하게 됩니다. 오는 15일 오후까지 마쳐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수작업으로 2차 재검표를 하게 됩니다.
네, 왜 재검표를 하게 된 거죠?
네, 1위 후보와 2위 후보의 격차가 0.5%포인트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플로리다주는 이럴 경우에 재검표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방상원의원 선거를 보면요. 이 공화당의 릭 스콧 후보가 민주당 소속 빌 넬슨 현 의원을 50.1% 대 49.9%로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약 0.2%포인트, 12,600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예, 주지사 선거는 공화당의 론 데산티스 후보가 민주당의 앤드루 길럼 후보를 누르긴 했는데 49.6 대 49.2%로 33,700표 정도 역시 격차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네, 길럼 후보는 앞서 패배를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개표가 계속되면서 표차가 줄어들자 앞서 표 계산을 잘못했다며 이를 번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표가 집계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플로리다주 농업국장 선거 역시 공화당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오긴 했는데 0.2%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재검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소송이 제기되고 또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빌 넬슨 현 의원은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표와 관련해 소송을 냈고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인 릭 스콧 현 플로리다 주지사는 재검표 조처에 항의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민주당이 선거를 도적질하려 한다. 이렇게 이 스콧 후보 측은 비판하고 있는데요. 특히 팜비치와 브로워드 카운티 지역에서 선거 부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어떤 식으로 선거 부정이 일어난다는 걸까요? 네,
스콧 주지사가 구체적인 증거를 대진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공화당의 스콧 후보가 안심해도 될 정도로 앞서고 있었는데 점점 표차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앞서 의혹을 제기한 바 있고요. 12일에도 선거 당일 밤의 집계를 결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네, 조지아 주지사 선거 역시 올해 큰 관심이 그렇죠.
네, 민주당의 스테이시 에이브럼스 후보가 당선되면 이 흑인 여성으로서는 첫 주지사가 탄생한다고 해서 주목받았는데요. 하지만 스테이시 후보가 공화당의 브라이언 캠프 후보에게 50.3% 대 48.8%, 약 0.5%포인트 차이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에이브럼스 후보 측은 결선 투표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지아주는 1위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넘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하는데요. 캠프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이제 간신히 넘긴 그런 상태여서요. 에이브럼스 후보는 모든 표가 포함되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캠프 후보 측은 이미 끝난 선거라고 주장하고 있죠.
네. 자, 플로리다주는 이미 재검표에 들어갔고 조지아주에선 결선 투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 어느 정도나 될까요?
뭐 과거 사례를 보면 재검표를 통해서 승자가 바뀐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3만 표 이상 차이가 나는 주지사 선거는 몰라도 이 플로리다 연방 상원의원 선거는 현재 12,000표 차이여서 이 민주당의 빌 넬슨 의원이 현 자리를 지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모두 다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거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뭐 큰 그림은 변하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새로 개원하는 미국 의회는 하원은 민주당이,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게 됩니다. 뭐 의석을 몇 석 더 추가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있긴 한데 다수당과 소수당의 위치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네, 자 지금은 공화당이 행정부와 상원, 하원 모두 장악하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협조를 얻기가 쉬웠다고 볼 수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새로 하원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강하게 행정부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개혁감독위원회라든가 정보위원회, 법사위원회 등 이 막강한 힘이 있는 위원회는 물론이고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 의원이 맡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의원들에게 눈길을 쏠리고 있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이는 일라이자 커밍스 의원은 11일 ABC 방송과 회견에서 행정부에 대한 조사 권한을 남용하진 않겠다, 신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같은 방송에 출연한 제롤드 네들러 의원은 대통령도 법위에 있지는 않다면서 필요하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들러 의원은 하원 법사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인물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별로 우려하지 않는다는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민주당이 우리를 들여다보면 우리도 그쪽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조의 발언을 했죠.
네. 자, 민주당 쪽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게 바로 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관련 수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11일 CNN 방송에 출연했는데요. 올 회계연도 지출 안에 뮬러 특감의 수사가 아무런 방해 없이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붙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폐쇄되는 사태를 막으려면은 의회가 다음 달까지 새 지출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통과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슈머 대표가 말했는데요. 공화당 의원들 중에도 이 법안을 지지할 사람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해고하고 싶어 한다는 조짐이 없다면서 뮬러 특검을 보호하는 단독 법안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단독 법안으로는 안 되니까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지출안에 첨부하겠다는 건데 자, 민주당이 왜 이렇게까지 하려는 걸까요?
네, 매트 휘터커 법무장관 대행과 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중간선거 다음 날인 지난 7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전격 사임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경질된 건데요. 이 매트 휘터커 법무장관 비서실장이 장관 대행으로 임명되자 민주당 쪽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우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휘터커 장관 대행이 앞서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오기 전에 CNN 방송의 법률 논평가로 활동했는데요. 당시 특검이 대통령의 재정 상황 같은 개인적인 문제까지 들여다보는 건 부당하다는 요지에 글을 이 CNN 논평란에 올렸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세션스 장관을 해임한 뒤 후임자가 관련 예산을 끊는 방식으로 특검 수사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방송에서 해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네. 휘트커 장관 대행에게 자격이 없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이상원 인준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법무장관 대행을 맡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보통 어떤 이유로 장관이 물러나면 부장관이나 그 아래 차관이 맡는 게 관행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들을 제치고 세션스 법무장관의 전 법무장관의 비서실장이었던 휘터커 씨를 장관 대행으로 임명한 겁니다. 네. 뭐 부장관이나 차관은 모두 상원 인준을 받은 사람들인데 비서실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나오는 데 대해서 백악관 쪽에서는 장관 대행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반응입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산불로 희생자가 많이 나왔군요.
네, 사망자 수가 최소한 3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220명 이상, 220명 이상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산불이 캘리포니아 북부와 남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죠.
네, 이 캘리포니아 북부에서는 캠프파이어, 남부에서는 울시파이어로 이름 붙은 산불이 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북부 캠프파이어로 인한 피해가 큰데요. 주도 세크라멘토에서 14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파라다이스 마을이 전소되면서 2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것으로 기록된 1933년 로스앤젤레스 산불의 이 사망자 수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사망자 2명은 남부에서 나왔습니다.
네, 사망자 수가 점점 늘고 있네요.
네, 이 완전히 불타서 폐허가 된 현장을 수색팀이 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11일 추가로 사망자 6명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들 가운데는 이 자동차 안에서 발견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대피하려다 밀쳐 이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디 존스 파라다이스 시장은 마을의 90% 이상의 주택이 불에 타서 사라졌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산불로 약 4만 5천 헥타르가 탔는데 현재 불길이 잡힌 곳은 2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자, 캘리포니아 남부에서는 사망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재산 피해가 만만치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일 로스앤젤레스에서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사우즌 옥스 인근에서 시작한 산불로 3만 3천 헥타르가 타고요. 170여 채의 주택과 건물이 불에 탔는데요. 현재 뭐 10% 정도만 불길이 잡힌 상태라고 합니다. 유명 영화배우와 갑부들의 호화 저택이 많기로 유명한 말리부 역시 이번 산불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300이란 영화로 유명한 제러드 버틀러 씨는 이 폐허가 된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큰 산불이 났는데 현지 당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는데요. 그러면 이 연방정부 기금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게 되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이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제대로 산림 관리를 제대로 한다면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관리들을 비판하면서 연방정부 지원을 유보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브라운 주지사 측은 어리석은 발언이고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일축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캘리포니아 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캘리포니아 소방대원들과 미 연방재난관리청 또 긴급구조원들이 매우 용감하고 대단하다며 또 감사를 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네. 자, 그런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왜 이렇게 산불이 자주 나는 겁니까?
네, 뭐 워낙 비가 오지 않고 가뭄데다가 또 건조한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캘리포니아주는 여름에서 초가을에 이르는 시기에 산불이 자주 나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1년 내내 이 산불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산불이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핑크와 네이트룰스가 함께 부릅니다. 관계가 틀어진 연인에게 이유가 뭔지 물으며 다시 잘해보자고 노래하는 Just Give Me a Reason 들어보시죠.
from the start. You were a thief, you stole my heart. And I, your willing victim, I let you see the parts of me that weren't all that pretty. And with every touch, you fixed them. Now you've been talking in your sleep. Oh, oh, things you never say to me. Oh, oh, tell me that you've had enough of our love, our love. Just give me a reason, just a little bit's enough. Just a second, we're not broken, just bent, and we can learn to love again. It's in the stars, it's been written in the scars on our hearts. We're not broken, just bent, and we can learn to love again.
I'm sorry, I don't understand where all of this is coming from. My dear, we still have everything, and it's all in your mind.
Yeah, but this is heaven.
You've been having real bad dreams. Oh, oh, you still lie so close to me. Oh, oh, there's nothing more than empty sheets between our love, our love. Oh, our love, our lov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장량입니다. 미국에선 가을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가을 농장 축제입니다. 수많은 미국인이 가을만 되면 지역 농장을 찾아 과일이나 호박을 따고 건초더미 마차를 타고 농장을 달리며 가을의 낭만을 즐기죠. 가을이 저물어가는 지금도 농장엔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데요. 미 동부 메릴랜드의 한 농장에서 가을 축제의 즐거움을 느껴보죠.
첫 번째 이야기. 가을의 낭만과 즐거움이 넘치는 가을 농장 축제.
메릴랜드 저먼타운에 위치한 버틀러 농장. 여기에도 저기에도 커다랗고 누런 호박 수천 개가 주인을 기다립니다. 호박 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호박을 직접 따갈 수 있는데요. 버틀러 농장에 호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조랑말도 탈 수 있고 간이 놀이시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게 바로 옥수수 미로입니다. 키가 높은 옥수수밭에 만든 미로는 출구를 찾기 무척 어려운데요. 버틀러 농장의 총지배인인 타일러 버틀러 씨는 매년 옥수수 미로에서 길을 잃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Every year there's always one or two people that will call our farm market our office.
해마다 한두 명씩 옥수수 미로에 갇혀서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옵니다. 미로에 들어오긴 했는데 나가는 길을 못 찾겠다고 도와달라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옥수수 미로만큼 인기가 많은 게 바로 건초 마차탁인데요. 원래는 농장의 건초를 실어 나르는 마차지만 가을 축제 동안은 방문객들의 이동수단이 됩니다. 이 건초 마차를 타면 큰 호박들이 있는 밭으로 갈 수 있다고 하네요. 아이들은 커다란 호박을 들어보곤 깜짝 놀라는데요. 트리스탄 피아자군, 생각보다 호박이 너무 무겁다며 쩔쩔맵니다. 트리스탄 군은 하지만 이 큰 호박을 가져다가 집을 장식할 거라며 낑낑대며 호박을 나릅니다. 버틀러 농장의 규모는 총 120헥타르에 달합니다. 이 넓은 공간에 계절마다 갖가지 축제가 열리는데요. 방문객들이 직접 과일이나 채소를 따갈 수도 있고 꽃을 꺾어갈 수도 있습니다. 버틀러 농장이 이렇게 방문객을 받기 시작한 건 60여 년 전입니다. 방문객이 직접 와서 과일과 채소 등을 따갈 수 있는 열린 농장이 막 생기기 시작할 때 버틀러 농장도 방문객들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89살인 셜리 버틀러 씨. 지금은 세상을 떠난 남편과 함께 버틀러 농장을 시작한 초대 농장주입니다.
And it's a delight to go out on the farm, which I do a lot.
저는 농장에서 일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특히 아름답게 잘 익은 호박들을 보는 게 큰 즐거움이었죠. 다른 사람들도 이런 즐거움을 느껴보라고 농장을 개방했는데 방문객들이 무척 좋아하고 또 고마워했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갔죠.
켄 메리엄 씨도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농장을 찾았는데요.
I'm a kid at heart.
자녀들보다 더 신난 듯했습니다. 메리엄 씨는 버틀러 농장은 온두라스 시골에서 자랐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바로 이런 데서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데려왔죠. 도시를 떠나 자연을 좀 느껴보라고요.
버틀러 농장은 현재 셜리 버틀러 씨의 손자, 손녀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30대인 젊은이들이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거죠. 셜리 씨 손자이자 총 지배인인 타일러 씨는 호박을 식료품 가게에서만 보는 요즘 아이들에게 버틀러 농장은 살아있는 교육 현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I didn't know pumpkins came from a vine. There's flowers on this vine.
저도 어릴 땐 호박이 넝쿨에서 자라는 건지 몰랐어요. 호박 넝쿨에서 꽃도 피고 뿌리도 있죠. 아이들이 호박을 직접 보고 만지고 또 따보면서 호박이 어떻게 자라는지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커다란 호박을 딴 트리스탄 군의 엄마 크리스탈 피아자 씨는 이렇게 가을 농장을 찾는 게 집안의 전통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매년 저를 이 농장에 데려오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자녀들을 데려오고 있고요. 나중에 우리 애들이 커서 계속 이 지역에 살고 있다면 우리 애들 역시 자기 자녀들을 이 농장에 데리고 올 수 있겠죠?
많은 미국인이 가을이면 농장을 찾고 있지만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장도 꽤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버틀러 농장은 매년 가을 수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 가을의 낭만과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 보스턴 유니언 오이스터 하우스.
미국의 식당이 몇 개나 될까요? 무려 65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식당이 많은 만큼 경쟁도 치열해서 새롭게 문을 여는 가게도 많지만 문을 닫는 가게도 적지 않다고 하네요. 그런데 미 동부의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가면 200년 가까이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인 유니언 오이스터 하우스를 찾아가 보죠. 보스턴은 미 합중국의 태동지로 불릴 만큼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그만큼 역사적인 장소와 건물 그리고 식당도 많죠. 특히 1826년에 문을 연 유니언 오이스터 하우스는 보스턴의 오랜 역사를 그대로 간직한 공간으로 지난 2003년 국립 역사 기념물에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식당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유니언 오이스터 하우스는 굴을 비롯해 가재와 조개 등 해산물 요리를 파는 식당인데요. 식당의 간판은 빛이 바랬지만 식당 내부는 여전히 매일 수많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You'll find that there are restaurants out there that say they're older, but some of them have closed, some have moved locations.
미국의 오래된 식당들 가운데는 시간이 흐르면서 문을 닫거나 장소를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식당은 200년 가까이 같은 장소를 지키고 있고요. 영업을 중단했던 적도 없습니다.
유니언 오이스터 하우스의 조리장 리코 티브론조 씨는 식당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는데요. 식당에서 파는 메뉴 역시 1826년에 처음 문을 열었을 때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했습니다. 오랜 역사와 명성이 있는 식당인 만큼 식당을 찾는 손님들 또한 유명인이 많습니다. 보스턴이 고향인 미국의 35대 대통령인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워싱턴에 입성하기 전까지 이 식당의 단골로 18번 테이블에 앉아 늘 식사를 즐겼다고 하네요. 또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3년 전 이 식당을 찾아 인기 메뉴인 클램 차우더를 맛있게 먹고 갔다고 합니다. 클램 차우더는 다진 조개와 크림, 감자 등을 넣어서 걸쭉하게 끓여낸 스프로, 디프론조 조리장은 뉴 잉글랜드 전통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his is clam chowder. The other one, and again, why do they add tomatoes? You know, it could have been the fact that they may have been.
우린 전통적인 방식으로 클램 차우더를 끓입니다. 뉴욕에선 클램 차우더에 토마토를 넣기도 하는데 우유 크림보다 토마토를 더 쉽게 구할 수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전통적인 클램 차우더는 이렇게 하얗고 걸쭉합니다.
디프론조 조리장은 요즘은 해산물을 취급하는 식당들도 많고 요식업계의 경쟁도 치열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미국 어디에도 200년간 미국의 역사와 함께한 식당은 유니온 오이스터 하우스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Speak Easy의 주간 코너 뉴스톡입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 breakthrough인데요. 대화 한번 들어보시죠.
It's a complicated matter, but we've been pushing a proposal. The North Koreans have been pushing another proposal, and we haven't been able to have a breakthrough.
복잡한 문제지만 미국과 북한이 각각 서로 다른 제안을 추진하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했죠. 여기서 pushing proposals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proposal, 제안 제의를 push, 밀다, 즉 제안을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We've been pushing proposals. The North Koreans have been pushing another proposal. 미국과 북한이 각각 다른 제안을 추진했다는 말입니다. Pushing proposals. Pushing proposals. Pushing proposals. 제안을 추진하다. Break는 부서지다, 깨다라는 뜻이고 through는 무언가를 통해, 사이로라는 뜻인데요. Breakthrough는 돌파구라는 말입니다. We haven't been able to have a breakthrough. 돌파구를 아직 찾지 못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Break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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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구.
It's going to be difficult for them to achieve major breakthroughs on the key issues.
하지만 핵심 현안과 관련해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Breakthrough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It's going to be difficult for them to achieve major breakthroughs on the key issues. 핵심 현안과 관련해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입니다.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It's a complicated matter, but we've been pushing a proposal. The North Koreans have been pushing another proposal, and we haven't been able to have a breakthrough.
복잡한 문제지만 미국과 북한이 각각 서로 다른 제안을 추진하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했죠.
It's going to be difficult for them to achieve major breakthroughs on the key issues.
하지만 핵심 현안과 관련해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뉴스톡에서 breakthrough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Thanks for tuning in and see you next week.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크리스티나 밀리언이 부르는 Deep Below 전해드리며 저님은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